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뜻깊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6살 된 아들과 7살 된 두 아들을 둔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2월에 접어들자 말자 두 아이들이 집사님 부부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성탄 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6살 된 둘째 아이는 아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켜도 거절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확연하게 달라진 동생의 모습을 가만히 보던 7살 된 형아가 6살 된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벌써부터 안 그래도 돼. 20일 지나서 말 잘 들어도 돼. 역시 형이 틀리죠? 6살 된 동생보다 인생을 1년 더 산 형이 이렇게 다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12월 초부터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생이나 20일 지나서 말 잘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형이나 그 둘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성탄 선물을 사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초부터 말을 잘 듣든 20일 지나서 말을 잘 듣든 아빠와 엄마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선물을 반드시 사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의 믿음이 대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두 아이들의 믿음이 자기 자신들로부터 유래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빠와 엄마가 그동안 두 아이들이 자신들을 믿을 수 있게끔 행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은 저절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총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미 생리가 끊어진 90세 된 늙은 아내 사례와의 사이에서 독자 이삭을 얻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살지 않을 수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가로막혀 있던 폭 32km의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오직 행진과 함성만으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태교 열혈 신봉자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은 자신이 부정해왔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와 다윗,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그 누구도 자기 믿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 속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으로서 이른바 수태 고지라고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인 중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의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의 입장에서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더욱이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성녀라면 자식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이미 오래전에 버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 증언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렸으므로 내 아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갖고 싶어 하나님께 늘 간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사가랴는 춤을 출듯이 기뻐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그동안 늙은 나이에 아내가 잉태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구해 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천사의 말 앞에서 그 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불신했습니다. 내 나이에 내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수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긴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 내용조차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가 자신의 말을 믿고 아내 엘리사벳과 동침할 수밖에 없도록 그에게 먼저 표적을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갑자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선천성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자유자재로 말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렸으니 늙고 성녀인 아내가 자기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사가랴는 믿음으로 그날 아내와 동침했고 바로 그날 밤에 성녀였던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남과 동시에 벙어리였던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 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두 부부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역사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누가복음 1장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6절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 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34절입니다.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즉각 천사에게 반문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홀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는 처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은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비록 남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혼자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도 세상에서 그 누가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주겠습니까? 외간 남자의 아이를 뵌 부도덕한 처녀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더욱이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 할지라도 자기 약혼자인들 그 사실을 믿어주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남의 아이를 뵈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수태 고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혼자 요셉과의 파혼을 의미하는 것이요.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처녀 마리아로서는 감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은 마리아가 혼자 아이를 낳아도 성령님께서 그 이후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처녀 마리아,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 칼보다도 더 무서운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본문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신할 수 없었던 늙은 성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본래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적으로 잉태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재상기시켜주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누가복음 1장 첫머리에서부터 늙은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 가브리엘이 그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 달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혼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게 해 주시려는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늙은 성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이를 낳는다 한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자신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다.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 달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실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도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약혼자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왜 율법의 돌팔매질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만약 누군가가 내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반드시 솜처럼 만드시리라. 마침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마리아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처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위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대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그분을 직접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지구 반대편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 과연 누가 그때 그분을 직접 만나 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체 2000년 전이라면 언제입니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이라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알을 까고 나왔다는 때입니다. 그 아득한 옛날에 지구 반대편에서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은 그분의 시체가 살아났답니다. 잠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볼수록 결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황당한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의지를 다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오묘하게 역사해 주신 결과로 우리는 만나 뵌 적도 없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확신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죽은 뒤에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에게 자기 삶을 맡기고 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의탁하십시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잉태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매일은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잉태한 말씀, 그 말씀이 곧 로고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마리아의 고백이 지금부터 일평생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이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성탄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